요한복음 24번 메시지 죽은 사람의 필요, 생명의 부활 두 번째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들을 상고해 봄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방해의 첫 번째 범주는 유대종교였고 두 번째 범주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사람의 의견의 방해는 오늘날 그분의 교회 안에서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수한 의견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부활 생명이 되시는 것을 가장 방해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주님의 생명 되심을 막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방해하는 것은 끝없는 의견입니다. 이 아홉 가지 사례들은 생명이신 주님이 거듭남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끝남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의미 깊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몇 가지 다른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심을 상징하는 표적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함은 거듭남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절정에 이릅니다. 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생명보다 뛰어납니다. 생명 그 자체로는 오직 생존할 수 있으나 부활은 모든 종류의 공격, 심지어 사망의 공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일 뿐 아니라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일 뿐 아니라 부활이시기 때문에 사망은 그분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존하는 능력이지만 부활은 생명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대항하는 모든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으므로 생명보다 뛰어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망은 큰 능력입니다. 사망이 사람에게 올 때 그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자력도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이신 주님 자신만이 사망을 격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일 뿐 아니라 부활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능력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부도 우리 주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활 생명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에 의해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부활이신 주님에 의해 정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환경은 사망처럼 우리를 침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부활인가 아닌가를 증명하기 때문에 사망의 맛을 포함한 이것들은 시험입니다. 이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압력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11장 25절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부활이심을 온 우주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사망 안에 영원히 넣어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으나 어느 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이것은 주님이 부활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큰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최종 승리를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려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의견은 항상 교회 안에서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사람의 의견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잠잠하기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심지어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께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럴 때 나사로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다만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일들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으로 말씀하시게 해야 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합당한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 장이 교회 생활과 관련될 때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주님은 부활 생명으로서 교회에 오신 분이시지만 거기에 두 범주의 방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심지어 종교인 기독교도 생명을 가져오는 주님의 목적에 절대적으로 방해됩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기독교를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자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파와 또 다른 기독교의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단체들 안에서도 사람의 의견은 얼마나 끝이 없는지, 거기에 종교 같은 것은 없더라도 사람의 의견이 주님의 길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견을 거절하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시도록 자유로운 길을 주님께 내어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분은 살아있는 교회를 소유할 것입니다. 종교와 의견은 우리 생명이신 주님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개의 주된 범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사례에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원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는 첫 번째 표적을 보았습니다. 사당에 있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성령의 의도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2장과 4장에 있는 이 두 비유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원칙을 계시합니다. 모든 아홉 가지 사례에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 왜 표적의 시작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가져오는 모든 중요한 원칙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모든 아홉 가지 사례에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모든 사례에는 오직 사망을 상징하는 물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망의 물일 뿐이며 사망의 물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각 사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오직 사망밖에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사망의 물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보십시오. 그녀의 목마름은 그녀가 사망의 위협 아래 있음을 뜻합니다.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사망의 잔인함 아래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기 전에 무리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사망의 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목마른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잔치가 끝남의 허무함 또한 사망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 붙잡아온 죄지은 여자를 보십시오. 그녀에게도 또한 사망의 물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심지어 소경에게도 사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이 아홉 가지 사례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사망의 물뿐이었습니다. 이 장에 따르면 사람을 예표하는 여섯 개의 물 항아리는 사망의 물로 아구까지 채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망은 모든 사례에서 계시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원칙 안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 이런 사망의 상황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으며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이 원칙을 모든 사례에 적용해 보십시오. 먼저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거듭남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남은 단순히 부활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거나 새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부활의 원칙 안에서 그들의 생명이 되심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사례에서 주님은 생수의 만족에 관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한 주인이 어떻게 생수로 만족될 수 있습니까? 오직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에 의해서입니다. 주님이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우리를 만족해 하는 생수를 가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치료함도 그의 안에 생명을 나눠주셨음을 뜻합니다. 사망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활 안에서 생명을 나눠줌이 필요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인 무기력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부활 안에서 소생시키는 능력으로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원칙은 동일합니다.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의 생명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배고픈 무리의 사례에서 주님은 그들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의 산떡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산떡으로 먹이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그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입니다. 7장에 있는 목마른 사람들의 사례에서 주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생수이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생명주는 영이 생수가 되셨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뜻합니다. 부활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죄지은 여자의 사례에서 주님은 죄의 속박과 종노릇함에서 그녀를 해방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위대한 자존자가 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힘을 주시며 이 생명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합니다.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사례는 또한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을 계시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에게 시력과 생명의 빛을 줄 수 있었습니까? 9장의 연속인 10장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죽으셔야 했으며 그 영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사망에서 일으킨 마지막 사례도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기초를 둔 것임에 분명합니다. 첫째 표적과 둘째 표적과 이제 마지막 사례도 요한복음의 의도와 원칙을 계시합니다. 그것은 사망에서 부활한 생명입니다. 왜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주님은 사람을 다만 치료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이해에 따라 치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생시킴으로 치료하십니다. 당신은 38년 된 병자인 무기력한 사람에 관한 5장에서 치료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정말로 아픈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병을 치료하지 않으셨고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한 생명의 원칙은 주님께서는 항상 죽은 사람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을 치료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당신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옛 관념에 따르면 치료는 당신을 개조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당신의 행동을 개선시키거나 규제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을 소생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주님의 유일한 의도는 소생시키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당신 안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즉시 가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장사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의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였습니다. 주님은 치료의 원칙으로 오시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때 전에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성질이 나쁨을 발견한 종교적인 형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나쁜 성질의 질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너무 개구쟁이임을 발견한 어린 소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또한 병든 사람입니다. 그는 짓궂은 행동에 질병이 있습니다. 또 다른 믿는 이는 자신이 농담을 너무 많이 하며 농담에 질병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병자들이 그들의 질병을 발견한 후 주님께 그들의 질병에 관해 소식을 보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한 마르다와 같이 그들도 또한 나쁜 성질과 나쁜 행동과 농담하는 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성질을 좋은 성질로 개선시키고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개조시키며 그들의 농담을 바로잡음으로써 그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농담이 바로잡히기를 원하는 형제는 오 주여 내 입을 막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병들었으며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질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당신의 성질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치료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며 당신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치료받기 위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질병이 사망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병들었을 뿐 아니라 죽었음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분께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까지, 즉 당신이 자신을 위한 모든 소망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개선하려는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자신에 대해 실망했습니까? 나는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을 위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당신은 마르다와 나사로와 같습니다. 한면으로 당신은 병든 나사로와 같고 또 한면으로는 주님께 알린 마르다와 같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당신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오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당신의 병을 주님께 알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이런 종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을 우리 모두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개선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욱 멀어집니다. 어느 날 당신은 마침내 완전히 소망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오직 사망의 물을 담은 그릇일 뿐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망으로 가득하며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사망의 물로 가득 찬 여섯 개의 물 항아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사망 안에 있으며 당신 안에는 사망의 물이 있을 뿐임을 깨달을 때 주님은 당신을 소생시키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죽었고 장사되었고 심지어 악취마저 풍긴 날은 사실을 당신이 알 때 주님은 당신을 소생시키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선해지고 개선되려고 노력하는지,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냄새가 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길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악취를 맡을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을 소생시키기 위해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 안에서 당신에게 오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개선시키고 개조시키며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노력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반대되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부활시키려고 오십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개선시키고 개조하며 규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만 원래의 자신을 사용하여 원래의 사람을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재생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원래의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원래의 사람이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사망의 물로 가득하여 사망의 냄새를 풍길 때 주님은 당신을 재창조하기 위해 오시며 사망으로부터 생명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부활 안에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원칙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서의 의도는 우리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를 개선시키거나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유일한 의도는 우리 안으로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거듭나게 하며 부활하게 하며 재창조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복음서의 원칙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고 배고픔은 만족되고 어둠은 밝아지고 죄의 속박은 깨뜨려지고 사망은 부활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영 안에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과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속한 어떤 것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사신 그리스도를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신 그리스도는 오직 그 영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체험될 수 있습니다. 영과 말씀은 우리를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취한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밝아지고 해방되며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부활할 때 우리는 사망의 모든 방면에서 구출됩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제한할 수 없고 가둘 수 없습니다. 종교의 음모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주님은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분의 교회 가운데 있는 전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는 믿는 이들의 무리에게만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 능력에 관한 소식이 유대교와 같은 종교의 무리에게 전해졌을 때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의 무리는 오직 주님께 분을 내고 그분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장에 있는 유대교는 심지어 오늘날의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을 가져오려는 주님의 갈망을 심히 반대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는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는 무리와 더욱더 함께 하십니다. 그 결과 그분은 사망에서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종교의 무리에게 퍼질 때 그들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분을 내고 반대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때가 유월절의 때와 일치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이지만 종교의 무리는 또 다른 유월절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유월절의 실제를 말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실제이십니다. 한면으로 종교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으며 또 한면으로 그들은 유월절의 실제를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실제를 버립니다. 한면으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관해 전파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파괴합니다. 종교의 음모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망의 상황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부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했고 이 부활 능력이 죽은 사람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일어남으로써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님에 대해 모의를 하고 있을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라는 어구는 주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로 하여금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을 일으키실 것임을 뜻합니다. 종교의 음모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돕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모음. 다시 말하지만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기회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표현되기 위해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 부활 능력의 나타남은 대적자들의 반응을 일으켰고 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의할 때 예언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적하는 종교의 음모가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지방교회의 상황으로 인해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교회 안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상황은 그분의 예비하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하실 것이고 그때 종교의 반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대적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음모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그분의 흩어진 백성을 함께 모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유하는 한 우리 중에 상황이 어떠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주변의 음모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결국 성취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로서 당신에게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이 모일 것입니다. 모든 소극적인 것들, 사망과 반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봉우리에 있고 홍수의 물은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방교회 안에 있고 당신의 부활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당신이 이 흐름 안에 있고 그 간증을 소유하는 한 비록 안으로는 사망이요 밖으로는 반대가 있더라도 당신은 평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반대, 즉 당신을 죽이거나 끝내려는 음모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에 있는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다만 부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고 부활 생명과 함께 있는 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 사망의 상황을 주기 원하시면 주소서. 우리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나사로 형제들이 죽게 하소서. 그때 당신의 부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 안에서 일하실 것이며 반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 반대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을 함께 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부활 능력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주권적인 모으심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계시며 그분의 놀라운 건축을 위해 그분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고 계십니다.